최근에 오신 이상주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무신론자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라고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모든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을 만나서 자기 경험으로 모두를 다 무신론을 포기하게 했다 이렇게 하셔서 저단에는 되게 궁금해서 또 여쭤봤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무신론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주 고전적, 오래전부터 한 무신론자인 고전적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래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악을 말한다는 것은 뭔가 선하고 악한 것을 전제한다는 것은 신의 존재를, 즉 도덕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라든지 악이라든지 선이라는 것은 없고 유전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화학적인 작용이다, 그렇게 해서 아예 종교에 대해서 아주 반항적인 종교를 필요 없는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제 최근 신무신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전적 무신론자의 말처럼 선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을 거다, 있다는 것 자체가 신이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이 인간의 그 고난에 대한 이 부분은 참 큰 문제고 고민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는 고전적인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에게 큰 갈등의 요소이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대로 두시나?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이런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다가 가장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분께 찾고 예배했는데 불구하고 이 문제가 바뀌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저의 경우도 봐도 어떤 제 삶의 부분에 계속 힘들게 하는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아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너무 작은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분명한 일인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는 고민들을, 저도 어떨 때에는 너무 계속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 한 1, 2년 사이인가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런 어떤 지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좀 내려놓게 됐었어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저 여러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지금 좀 설교하는 그 방향성은 좀 교리적이기도 하면서도 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좀 제 나름도 생각하면서 나누고 싶어서 좀 어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 세상 모든 걸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하이라이트였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하고 나누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딱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위해 살기 위한 백그라운드 만들듯이, 그래서 인간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최고 하이라이트였다, 창조의 하이라이트였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인간은 유일하게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더 이미지 오브 갓, Human being i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그 이미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는 the image of God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를, 우리 인간을 예수님과 같이 닮게 했다는 의미인데 그 말은 예수님이 삼일체 중에서 아들의 위치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간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는, 즉 딸이라는 자녀를 염두에 두고 인간을 만들었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기로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 창조 자체에서 인간은 두드리 드러날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여러분하고 나눴었어요. 오늘은 The Image of God이라는 그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하는 The Image of God의 의미는 포지션의 의미였어요. 우리 인간의 포지션은 하나님의 자녀에 있었다. 왜? 예수님이 The Image of God이었으니까, 즉 아들이었으니까. 우리 똑같이 아들의 위치인 예수님처럼 The Image of God이었으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어떤 위치, 우리 인간의 위치가 너무나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로 생각하셨다는 점에서 The Image of God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근데 오늘은 The Image of God이라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을 닮았다 이래요. We resemble God. Human being is like God himself. 우리 하나님과 같다는, 닮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모습을 지어졌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스피릿인데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무엇을,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누구로부터 뭐죠? 컨트롤 당하지 않고, 컨트롤 당하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퍼펙트한 프리윌을 가진 자유로운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란 존재시잖아요. 그런 분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역시도 하나님처럼 프리윌이 완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만일에 AI 인간처럼 뭔가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어떤 뛰어난 로봇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면 자녀는 될 수 없죠. 펫이죠, 펫. 애완견이 지나지 않는 거죠. 그냥 재롱 들고 늘 좋은. 진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려면, 삼았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퍼펙트 프리윌을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자녀 삼기 위해서는, 그래서 The Image of God의 어떤 컨텐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데, 닮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같은 인격적인 존재, 즉 완전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진, 프리윌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그 기록을 크게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다음에 딱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하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규정 외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했어요. 모든 것에 아무 금지사항이 없었어요. 근데 이 딱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을 끊는 것이죠. 내가 너를 자녀 삼지만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태도를 이 한 가지로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자원해서 저걸 따먹지 않으므로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위치에 서고, 그러므로 나는 너를 자녀 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순전히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택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주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분에게 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전혀 막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막지 않으므로 너무나 많은 고통이 세상에 생겼고, 가장 큰 고통의 장본인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일을 결국은 했으니까. 물론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 일을 허용함으로 제일 고통을 당한 장본인은 하나님 당신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막지 않았어요. 그럼 완전하게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했고 당신이 고통당하더라도 그 일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에게 원래 주셨던 자유란 것이 퍼펙트한 프리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 수많은 고난, 아픔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프리윌을 가진, 하나님 같은 프리윌을 가진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악이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논할 수 없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그 인격을 지연받은 인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은 나의 잘못이든지 어떤 못된 사람의 잘못이든지 간에 그들에 의해서 자행된 수많은 발생한 고통이어서 이 세상에 발생하는 악과 고통은 인간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 삼기로 기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자유를 이제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잘못을 저질렀던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 그만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그 사건을 가지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순간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죄가 들어오는 그 장면이 기록된 장이잖아요. 그럼 이 장에서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죄라고 하면 나쁜 행동하는 거 이렇게 죄잖아요. 그냥 오늘 본문에 봤을 때 어디에도 나쁜 행동을 한다는 그런 어떤 측면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를 앞에 뭐 읽어봤을 때 죄의 특징은 이래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 거만 저 과일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걸 따먹게 되는데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의미로 따먹은 것이잖아요. 그럼 죄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의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애티튜드예요. 즉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 진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거든요. 그 결정이 이제 죄의 근본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죄가 뭐냐 했을 때 단순히 나쁜 짓 한다 이런 의미가 그런 결과론적이에요. 죄의 근본 뿌리와 같은 죄의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애티튜드인데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 사이에 행해진 조금 나쁜 행동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잘못된 옳지 못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갈망하지 않는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잖아요. 숨고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모습, 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제일 먼저 드러났어요. 제가 들어오는 이 장면을 말하는 창세기 3장에서 볼 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죄인인지를 예를 드는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No one is right.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인이다. 그걸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기타 윤리적인 죄가 따라오는 거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리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지금 시작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마지막도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중간에 기타 우리 인간들의 제약을 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시작돼요. 나는 착해, 젠틀해, 세상에 잘 착하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어. 나 교회도 잘 나고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는데 열심히 애틀하게 주님을 찾는 열정이 식어졌어.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착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잘하고 있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마음이 요즘에 식었어. 그렇게 보면 죄의 정의를 본다면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이 잘못이냐면 하나님을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윤리적인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삶이 이제 약해지고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성이 정말 우리 삶에 지탱하는 큰 통로인데 그게 허술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가 이제 우리 안에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악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약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뭐냐고 말했을 때 한마디 말해서 사랑 없이 행하는 행동이 다 악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계명을 한마디 말하면 이웃사랑이잖아요. 결국에는 사랑이 없으면 이웃 간에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이란 것은 대단히면 살인하고 나쁜 짓 하고 사기치는 건 악이 아니라 악의 근본은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왜 없느냐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우고 함부로 욕하고 디스하고 때로는 뭔가 피해를 입히고 심하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인 것이거든요. 왜? 사랑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와 친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행동이 아니에요. 사랑을 정의할 때는. 그리고 이방인도 한다 그랬어요. 세리도 그 정도 한다고 말했어요. 친한 사람끼리 서로 만나고 잘해주는 것은 사랑을 정의할 때는 나와 평소에 잘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사랑을 말을 할 때에는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용서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용서라는 것이 반드시 개입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것 성경에서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선을 베풀어주라. 축복을 빌어주라. 그 정도 돼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평소에 친한 사람들 뭐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급할 때 도와주는 것이야.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 십자가를 보여주신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랑이란 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나요? 그 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미움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대를 안 좋게 말하고 다니고 말이나 행동으로서 그것들을 다 표현하죠. 아니면 혼자 삭히든지. 그래서 멘탈에 문제가 생기고 육체의 병도 생기고 영적으로 눌려버리죠. 그래서 악이란 것은 결국 사랑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 그거는 시작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9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왜 그걸 따먹었느냐, 하나님 직접 네가 따먹었느냐 말했을 때 다 둘러대잖아. 여자가 시켜서 그렇다, 뱀이 그렇게 했다라고. 관계도 이제 깨어지는,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렇게 둘도 없이 사랑했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죽을 것처럼 그렇게 고백해놓고 지금 와서는 막 네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하고 이런 거. 하나님을 멀어지면 결국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죠. 왜? 우리가 저질른 죄가 많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누가 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잘 알듯이 베푸셨죠. 하나밖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게 하셨죠. 다 용서하시고 더더욱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준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 모든 악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3장 15절에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3장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위 원시복음, 아주 최초로 나오는 복음이라고 일컬어진 유명한 구절이죠. 거기 보면 내가 너로, 즉 뱀에게 하는 말이죠. 여자와 원수 되게 하겠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시키고 박살내어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예언을 바로 여기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계획을 달아가는 이 장면에서도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과 고통이 끊이지 않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악의 근원인 미움을 통제하고 정죄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 미움과 정오와 밤낮 이루게 만드는 그 상처줬던 장면과 말들을 삭히고 제거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다 착하죠. 만나보면 다 착해요. 다 바르게 살고 싶은 의지도 있고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겨난 이 삶의 문제와 무거운 짐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죠.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주시는 거 은사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부릴 듯 하기를 바란다 했어.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이 세 가지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능력은 상황의 문제예요. 환경을 너무 힘들게 하는 환경 속에서 이 힘든 프레셔 심한 이 환경들을 살게 만드는 것은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이 진짜 힘든 이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 외에는 이겨낼 수 없어요. 미운 사람 팬 만들고 이야기해봐야 그 해결 안 돼요. 사랑해버려야 되는 거죠. 용서하고 품어버리고 축복할 정도 뛰어넘어야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인간관계 관계 갈등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 주신 사랑의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라는 것은 셀프 디스플린, 셀프 컨트롤인데 자기 삶을 잘 단속하고 컨트롤하고 정도 있게 살아가는 거 정말 필요하잖아요. 자기 개인 라이프잖아요. 개인의 삶을 잘 매진하는 것도 그것도 능력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3장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세상이 망가지게 된 일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믿었으면 그 다음에 가장 부단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해서 이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힘과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매일 승리하는 승리의 삶의 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뜻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고 말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데 그걸 예배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 액션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고 했을 때는 예배적인 삶이에요. 죄 안 지어야지 막 여러분 결심한다고 죄를 안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와 마음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거나 주님을 찾는 열정이 식어버리면 죄가 막 들어와요. 안 하겠다 해도 탁 들어오는 것이에요. 왜? 힘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적인 삶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냥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적인 삶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요약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고. 이 크리스찬 라이프를 예배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같은 삶이라는 그걸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지는 삶이 크리스찬 삶이다. 그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딱 먼저 선언하고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면 살아내는 거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래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예배적인 삶이냐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안 되고 힘드는 것들 좌절할 필요 없고 우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거기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 사로잡을 필요 없어요. 원래 안 돼요. 여러분 노력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해요. 찾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에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 누구냐고 했을 때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위치가 뭐라고요? 우리를 무엇이라고 빗대었죠?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하는 게 제 본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의 중요한 일은 제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이라 말해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성직자 평신도 구분 없어 똑같은 평등의 평등주의로 이걸 늘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본업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제사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일, 또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건면하는 그 일을 도와주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예배 안 드리면서 제가 봉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봉사를 해요? 자기 월을 위해서 하든지 안 되면 탈진하게 되잖아요. 받지 못한 척 하니까.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탈진하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자꾸 불평하게 돼 있다니까요. 능력이 없으니까. 다 인간관계에 섞여 있는데 다 마음 상한 일이 생기니까. 서운한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역이 잘 안 되는 거죠. 일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은혜를 받아야만 사역이라는 것이 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관계하는 일인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돼 있어. 오토매틱으로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고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오셨으니 기도하시고 주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이든 관계든지 다 쏟아놓고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 탓하지 않으시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을 주님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모든 윤리적인 삶에 있는 관계 문제를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